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6월 10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6월은 한국에선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오늘 6월 10일은 한국의 60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1987년에 각계와 각 지역을 대표한 2200여 명의 발기인이 참가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고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직접 선거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쟁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홍콩 등의 인권 관련 문제 발생, 또 대규모 시위, 자 이런 일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가 더 평화롭고 인권 존중적이고 민주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뜻깊은 날 수요일에 뉴스통에서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인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넓은 뉴스 코너에서는 현재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전학년 등교를 시작했다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럼 또 한 곳은 어딜까요? 여하튼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세심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 또 빼놓지 않고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9일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남북 연락 채널 차단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자 미국은 언제나 남북 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며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는 노력에 있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끊은 가운데 중국이 남북 관계는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요소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남북 연락 채널 차단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남북은 한민족으로 남북 관계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일관되게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 시간 9일 북한의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 문제가 악화했다면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북한 국경 지역의 무역은 완전히 망가졌고 대도시에는 꽃제비 같은 노숙자가 늘었으며 군 역시 식량난에 시달리는 등 식량 위기가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재고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도 인도주의 활동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초기에 선별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네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지병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입원할 때부터 높은 체온, 낮은 산소 포화도, 심장 손상 정도 등에 따라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더 컸습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남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안준홍 교수 연구팀은 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110명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안 교수는 위험 요인 4개 중에서 3개만 갖고 있어도 모두 중증으로 악화했다며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를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는 게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한국의 5월 취업자 수가 39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전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향후 고용 전망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제조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감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는 다른 사람에게 거의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CNBC 방송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 호버 신종질병팀장은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에 대해 정말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나의 언급은 매우 적은 연구에 관한 것이라며 무증상 전염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이 판케르크 호버 팀장이 8일 요약 보고에서 우리의 데이터상으로는 무증상자가 비루스를 옮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뒤 각국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주민들이 집단 면역 형성에 다가서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주민 약 2만 명을 검사한 결과 57%가량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항체를 보유한 주민 비율이 최소 60에서 65%는 돼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호흡기학 전문가 세르조 아라리는 확산세의 공격성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비루스의 양과 관련된 건지 돌연 변이와 관련된 건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좀 새로운 장르의 소식을 네. 준비해 오셨는데요. 뭐 IPTV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당국이 네. 최근 사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IPTV,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네. 다매체 열람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셋탑박스를 강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 사상교육 강화를 위해 강매할까요?
네, 일종의 원격으로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내용은 뭐 뒤에서 좀 차차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중국 대북 소식통이 8일 날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요. 중국 주재 조선 영사관이 다매체 열람기를 공관원 그리고 무역 대표부의 한 개에 2천 위안에 팔고 있고 이게 강매여가지고 네. 안 그래도 요즘에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해외 주재 북한 일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뭐 한국에서는 사실 인터넷이가 네. 돼야 이 IPTV 다매체 열람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북한은 어떤가요?
우선 이 다매체 열람기가 언제부터 보급됐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016년부터 실시간 텔레비전 그리고 VOD 그러니까 주문형 비디오를 신청할 수 있는 다매체 열람기 아마 상표 이름이 만방인가 봐요.
네.
이걸 북한에서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고요.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에서도 이 만방에 대해서 소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북한은 이제 인터넷을 못하니까 국가망 그러니까 인트라넷에 가입한 뭐 기관 기업소나 가정에서 중앙 텔레비전 그리고 용남상 체육 만수대 방송 아마 이게 채널 이름 같아요.
네.
여기서 이런 방송들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고 또 재방송도 다시 볼 수 있는 정보통신기재라고 소개를 한 바 있고요. 해외에서는 북한 내 인트라넷에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만방을 시청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TV 틀어놓고 막 채널 돌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뭐
네.
해외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 만방을 사실 보고 싶어 할까가 의문인데요.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재미보다는 사상교육 강화
네.
목적이 더 크다는 게 소식통의 지적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뭐 해외에 나와 있는 무역 일꾼들, 뭐 주재원들이 임기가 다 차서 지금 귀국을 해야 되는데
예.
못 가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체류하는 기간이 네.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상과 충성심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해서 이 IPTV 만방으로
네.
일종의 사상 교육을 원격으로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외 거주자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나오면 북한 걸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그런 프로그램들이 재밌는 게 워낙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외국 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알고 있어서
네.
좀 이거를 북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꿔보려고 이런 만방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사상 교육용이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네. TV를 봐라 이 강제하는 네. 것도 좀 웃기잖아요. 이게 강제성이 있나요?
문제는 강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상 교육이다 보니까 네. 방송을 시청했는지를 확인을 한다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네.
이 조선 당국에서 이 다매체 연락기를 생활총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를 했고
네.
또 실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일자 방송이나 학습 내용을 물어보고 일일이 확인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지 네.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좀 재밌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종을 소개하는 혁명활동보고 또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그 주체 사상 학습 등이 주요 프로그램들이고요.
예.
또 재방송으로는 역시 그 김씨 일가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 조선기록영화 이런 뭐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사실 뭐 중국에는 재미난 영화 연속극 참 많거든요. 북한에서 늘 봐왔던 걸 보려면 그것도 좀 고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최근 북한이 대북 전단 등을 이유로 남북 관계를 파탄하겠다
네.
위협을 하고 있고 뭐 실제 통신선도 끊고 있는데요.
네.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금강산 관광 폐지도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이 금강산 관광지구 재건을 위해서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을 동원한 걸로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소식은 지난 9일 강원도 소식통이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에 강원도 지역을 방문한 뒤에 금강산 관광지구 건설을 새롭게 추진할 때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이 됐고
네.
이후 강원도 지역 주둔 일부 군부대와 전문 건설 부대들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금강산에 투입된 군인들 규모가 주목할 만큼 큰가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현재는
네.
다른 그 큰 건설 사업이 많아서 이 금강산에는 소규모 군인 건설자들만 투입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 금강산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마 좀 대거 건설력이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뭐 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철거를 했나요?
아직 한국에서 지었던 시설 등은 허물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다만
네.
만약에 금강산 지구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예.
언제든지 한국 정부에 통보한 뒤에 한국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말입니다. 소식통은 이 남조선,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설했던 금강산 지역 건물들은 남측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부 허문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지만
네.
뭐 남조선에서 지은 건물이 김정은 위원장이 민족성이 없다고 지적을 한 만큼 갑자기 철거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멀쩡한 건물을 또 허무는 게 또
네.
저는 좀 아깝네요.
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북관계가 좀 좋아지면 북한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걸 북한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지금 북한은 잘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로히야. 뭐 한국의 대단한 가수 중에 한 명인 이승헌 씨의 덩크슛이라는 노래 중에 이 비슷한 가사가 나오는데요. 뭐 제가 사실 노래를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는 못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한국의 대중가요들 중엔 이렇게 재밌는 주문 같은 가사가 등장하거나 이런 말이 노래의 제목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의 2세대 인기 걸그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주문 같은 제목의 노래 아브라카다브라 신나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코로나야 어서 빨리 완전히 물러가라 하는 주문을 거는 마음으로요.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뭐 코로나 이야기가 정말 뭐 끊어질 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한국에선 그래도 전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했지 않습니까? 뭐 네. 우여곡절이 참 많은데요. 거의 100일가량이나 등교가 늦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개학일이 3월 2일이었는데
네.
지금 6월 8일이 되어서야 전학년의 등교가 형식적으로는 완료가 된 거니까
예.
94일 정도 이렇게 늦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이 확진자가 지금 안 나와서 종식 선언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곳들은 사실은 종식 선언을 한다고 해도
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종식 선언이거든요.
네.
실제로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은 곳도 역시 아이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다 학교에 가고 있지는 못한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봉쇄한 결과 나오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을 갖다 시작하게 되면 확진자가 언제나 올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역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했는데요.
네.
10명 이하로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매일매일 나오는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 고3 학생들의 등교를 준비했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면서 바로 또 학교 언저리에서 감염 사태가 막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순차 등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늦어져서 겨우 이제 6월 8일이 되어서야 이제 전체 학년이 다 학교에는 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을 만든 겁니다.
아,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언제까지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고 지금이 벌써 6월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면서 보낸다고 해도 불안하고 너무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요.
네.
우리 아들이 8살이기 때문에
네.
올해 그러니까 입학을 하는
아.
그런 세대예요.
그렇군요.
개학식도 못 했고요.
네. 아, 잊지 못할 1학년.
그리고 네, 학교에
입학이네요.
갈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네.
뭐 가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 주머니, 뭐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필통, 뭐 노트
예.
다 준비를 해놓고 그거를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네.
나중에는 5월쯤 되니까 아이가 나 정말 학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5월 말이 네.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등교를 하게 될 때 처음으로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
예.
등교하자마자 그 다음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주변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고 특히 이태원발 감염이 이렇게 생기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전체 인원 중에 3분의 1만 학교에 등교하게끔 조치를 해봐라
네.
이런 조치가 경기교육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교육부 쪽에서는 이제 교육청들의 각기 재량에 맞춰서 지역 별로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걸 이걸 학교를 등교한다고 해야 될지 이제 상당히 참
그러게요.
괴롭습니다.
네.
거기다가 학년 순차 등교가 완료된 6월 8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전체 학교 중에서 517개 학교가 문을 열지 못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열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에 네. 집단 감염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네.
미리 학교장의 재량으로 좀 쉬자. 이렇게 돼서 문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따져보면 진짜 뭐 교육부 차원에서는 전학년 등교가 실시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완벽한 전학년 등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뭐 살아있는 생생한 우리 학부모님의
예.
네 그런 말씀도 들어봤는데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학교 내에서 2차 감염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죠. 뭐 등교 수업을 결정할 때 가장 우려했던 게
네.
학교 내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단 학교에 등교했던 학생이 확진자로 이제 밝혀진 사례는 있었지만
예.
그 이후에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감염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차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요런 사람들을 보면서 학교에 보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왜냐하면 수도 있겠네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네. 그 학교는 정말 깨끗하게 그러니까요. 또 방영이 되고 네. 정말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릅니다.
네.
감염자 중에서 일부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검사를 해서
네.
밝혀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은 또 조용한 감염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검사할 때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정도로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확산됐다는 것은
네.
언제든지 그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죠.
감염력이 높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제대로 발현이 돼야 감염력이 확 올라가지만 그래도 분명히 내부에 충분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분명히
네.
밀접하게 접촉하다 보면은 또 계속 접촉하다 보면은 옮길 수 있는 거라서 이게 걱정됐던 건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게끔 했었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지금 마스크 쓰고 다 수업하거든요.
예.
아이들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또 수시로 손을 씻게 그 지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를 접촉하게 되면 특히나 쇠 같은 거 접촉하게 되면 손 소독을 하게끔 하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기회에 또 이렇게 철저한 방역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게 또 자리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이 전학년 등교 수업 지금 세계적으로 흔치가 않죠.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영국 등의 주요 나라들이 여전히 학교 폐쇄 또 단계적 등교 상태이고요.
네.
전학년에 계약해서 학교에 가는 경우는 지금 전 세계를 따져봐도 딱 두 곳이에요.
어딘가요?
6월 4일에 네. 계약을 한 북한.
북한이요.
그리고 6월 8일 날 전학년 등교가 진행된 남한.
그렇군요.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또 하필 남한과 북한 딱 두 나라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을 내렸던 북한에서도 6월 4일
네.
두 달 만에 계약을 실시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AP통신 등의 외신들이
예.
진짜 이 한반도를 너무너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네요.
북한은
네.
정보가 통제돼 있어서 정확하게 코로나가 진짜 없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확실히 학교, 유치원, 타거소 등의 교육기관들이 다 이제 계약을 한 건 맞거든요.
네.
지금 뭐 그 평양에서 려명 초등학교를 사례로 삼아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를 뿌렸다고 하는데 마스크, 위생복, 위생모를 다 갖춘 교직원들이 운동장에서 학생들 상대로 발열 체크를 하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색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계약을 한 건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네. 하는 걸로 옮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고 또 등교를 해서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이렇게 격리를 하면서도 수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아이디어로 이제 실천을 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자료가 별로 없고
예.
근데 남한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충분하니까 외신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네.
한반도 내의 두 국가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시 짚어주셨는데 뭐 완벽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교육부에서는 네. 원격 수업만으로는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등교 수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느끼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반기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신문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사례들 또 맘카페 같은 데 올라온 글들을 보면 드디어 우리 아이가 등교를 하는데 가슴이 울컥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진짜 좀 벗어난 기분이다. 이렇게 네.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너무너무
불안해요.
불안하다. 네. 이런 학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 전학년이 등교를 하고 있지만 등교 방식이
네.
수도권에서는 완전히 무늬만 등교예요.
그렇죠.
일단 매일 등교하는 고3 학생들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또 격주 등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주는 등교를 하고 한 주는 등교를 하지 않고 이게 홀짝으로
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곳은 그 반을 아예 그러니까 1, 3, 5, 7 이런 반들이 먼저 그 한 주 수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2, 4, 6 이렇게 수업을 한 데도 있고 재량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홀짝으로.
홀짝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반 친구들 전체 다 보질 못했어요. 홀짝이 그러네요. 어떻게 가냐면
네.
반 번호. 번호에서 홀수 번호를 갖고 있는 애들은 뭐 월요일 날. 짝수 번호를 갖고 있는 애들은 화요일 날.
네.
그리고 전체 또 다 같이 쉬는 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친구들도
네.
늘 보던 친구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근데 혹시 아드님이 학교에서 급식은 또 먹고 오나요?
일단 1학년이기 때문에 네. 급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네.
선택하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쵸. 저희 아내가. 네. 그런데 이제 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학교 급식은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급식에 내려가는 그 아이들을
예.
급식 그 하는 그 공간에 내려가는 아이들을 철저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어요. 30분 단위로 보니까 보통 배분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식실에 들어가는 인원이 현저하게 적죠. 그리고 일단 1m 이상을 거리를 둬서 배식을 하게 합니다. 이거 철저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식탁에 앉을 때도
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떨어져 앉아있지만 이렇게 자리 하나를 띄워서 앉게끔 다 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먹을 때는 말 안 하기 뭐 이런 것도 하겠네요.
그리고요 일부 네. 학교에서는 칸막이를 지급해요.
아, 칸막이를
그래서
쳐버리는구나.
마스크를 벗고 먹을 때는 네. 칸막이를 이렇게 예. 투명 칸막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칸막이를 치고 먹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급식을 나눠주는 배식원들도
네.
마스크는 기본이고요. 장갑까지 다 끼고 배식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도구들이나 이런 거에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급식을 하고
네.
있고 지금 6월을 맞아갖고 전 지자체가 급식 업체들에 관련해서 특별 지시 지도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급식만은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뭐 전반적인 학력 저하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또 맞벌이 부부 자녀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의 자녀들이 더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원격 수업으로
네.
일주일에 최소 3일을 수업을 하고
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하는 것도 수업 시간이 30분으로 줄고
예.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학력의 어떤 수준들은 저하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기본적으로 수업의 양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그 첫 번째 지표를 내놨는데
네.
등교 후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러봤어요. 그랬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수학 등등에서 상하위권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
양극화가 심해졌군요.
예, 그러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학력의 성취 수준도 미세하지만 떨어졌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난 게 이제 학력 격차가 커진 건데 교육계에서는 이건 코로나19발 교육 격차가 현실화됐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령
네.
우리 집에서도 아내가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애가 제대로 수업을 안 듣죠. EBS
그렇죠.
수업을 하는데 그거를
네.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면서 수업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지키고 수업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네.
또 해야 될 과제들을 챙겨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건 부모 수업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온
네.
건데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케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일찍 데려올 수도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돌봄 형태로 이렇게
네.
맡기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학력에 대한 어떤 뭐 고민 이런
네.
거는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학원도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서 그 뒤처진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네.
여유가 없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그렇다면 그럼 저소득층은 어떠냐? 더 심하다.
더 심하겠죠.
저소득층 그런 상태에서
네.
이 학력 격차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네.
나중에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참 많이 고민이 생기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지금 딱 두 개 나라만 학생들의 전학년 등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남한과 북한이고 남한에선 일단 방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네.
이제 학교라는 그 공간만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남은 예산들이 있다면 전부 네. 학교에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만은 안심하고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또 학교 주위의 시설들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학원을 비롯해서 뭐 네. PC방이니 뭐니 이런 곳들에 대한 정말 엄격한 그 점검으로 학교와 학교 주변은 안전하다는 인식들이 뿌리 내려져서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스쿨존에서 속도 줄이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네. 시민의식이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일단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 지구라고 하는 자연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몸가짐을 바르게
네.
다시 이제 좀 점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좀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어느 날 갑자기 확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가 어른들이 태도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 위기가 곧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인 학생들의 등교 문제, 한국의 전학년 등교 시작을 중심으로 해서 짚어봤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이분들은 한국에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인기가 아주 많았던 실력파 가수들입니다. 세 분을 줄여서 성으로만 오장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자, 오장박이 부르는 내일이 찾아오면이라는 노래는 1989년에 나왔던 굿모닝 대통령이라는 영화의 음악으로도 쓰이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우리가 원래 살던 지금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 들어볼까요?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내일이 찾아오면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전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동안 많은 스포츠를 다뤄봤는데 배구로 돌아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배구 선수죠. 김연경 네. 선수가
예.
해외 진출 11년 만에 한국으로 복귀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한국 배구 리그팀인 흥국생명과 계약 기간 1년에 연봉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약 29만 670달러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합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김연경 선수와 배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배구 소식입니다. 뭐 연봉도 3억 5천만 원이면 와 29만 달러 꿈의 네, 연봉이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동안 뛰고 있었나요?
티르키예 리그,
네. 그러니까
이제 터키 리그에 있다가
아, 예. 예,
최근에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했는데. 원래는 일본 처음에 이제 간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몇
이제
년에
중국을
갔었죠?
2009년에
아,
갔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후에 이제 중국을 거쳤다가
네.
예, 띠르키에서 뛰다가 다시 11년 만에 원소속 팀인 흥국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감회가 뭐 남다를 것 같아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한국 리그로 복귀한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네, 김연경 선수가 한국 복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네.
그 해외 시장의 급박한 변화 때문입니다. 최근 터키와 그리고 이탈리아도
네.
코로나19 사태로 리그가 중단되면서 좀 구단 재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는 김연경 선수의 중국행이 좀 거론이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김연경 선수의 연봉을 지급할 만한 팀이 네, 한국 리그를 포함해서 뭐 세계적으로도 거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워낙 연봉이 높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한 중국 매체에 따르면 김연경 선수는 그 중국 베이징 자동차 여자 배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팀에서 이제 거액의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제 돈보다는 개인의지다 이렇게 평소에도 중시해왔던 김연경 선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액 제의를 고사하고 한국으로 복귀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 이에 대해서 좀 주장으로서 국가대표팀 마지막 경력을 장식할 그 도쿄올림픽이 또 김연경 선수의 결정에 가장 큰 고려 요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내년 예정된 올림픽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의 발전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뭐 개인 의지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서 뭐 한국인으로서는
네.
고마운 일인데 어쨌든 연봉을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 김연경 선수가 전 세계 배구 선수 연봉 1위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녀의 연봉은 대략 한 21억 원, 그러니까 174만 4천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놀라운 건 여자 배구 선수가 뿐만 아니고 남녀 통틀어서 이 배구 선수 연봉 1위라는 점인데요.
네.
축구에 메시가 있다면 배구에는 김연경 선수가 있다. 네, 이런 말도 요즘에 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연경 선수의 한국 복귀가 좀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21억이라고 네. 하셨는데 174만 달러랑 29만 달러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네.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사실
네.
지금 이 띠르키에 그러니까 터키 리그에서 받았던 이 20억 원 안팎의 연봉과 비교하면 지금은 20%도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 왜 이렇게 낮은 연봉에 합의를 네. 했을까요?
좀 그 김연경 선수가
네.
그래도 한국에서 뛰기 위해서 좀 자신의 연봉을 양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떤 말을 했냐면
예.
후배들이 방출되거나 연봉이 삭감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의사를 강력하게 전했다고 해요. 네, 또 어떤 추가적인 금액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계약이 정말 순수 연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김연경 선수의 한국 복귀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흥국생명이 애초에 한 이 정도만 줄게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네. 어느 정도 선을 제안을 했어요?
네, 좀 당초 그 선수 네. 연봉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연봉 상한선인데 이게 6억 5천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53만 9,600 달러를 제시했는데 김용 선수가 이거를 필요 없다.
와.
연봉 양보하겠다. 예, 이렇게 나온 거죠.
멋진 선배네요.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연봉을 깎다니.
네.
저는 이래본 적이 없는데. 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김연경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잠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연경 선수는 1988년으로 올해 33살입니다.
네.
2005년에 데뷔를 했고요. 그때 이제 한국 배구리그에서 통합 우승. 그리고 최우수 선수, MVP 선수라 하죠. 이 최우수 선수를 거머쥐었고 그리고 4시즌 동안 3번의 정규리그 우승. 또 세 차례 챔피언전 트로피를 안긴 정말 한국 최고의 여자 배구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한국에서 최고 대우와 연봉을 받는 배구 선수로 성장을 하다가
네.
2010년에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이때 김연경 선수의 활약이 좀 스포츠 만화의 한 주인공 같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입단했던 팀이 JT 마블라스라는 팀이 있는데
네.
이때 이 일본 배구 리그 최하위권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입단했을 때 한국인이다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되게 엄청나게 차별을 받았다고 해요.
네. 뭐 네. 한국 최고의 선수가 일본 하위 팀으로 갔으면은 뭐 텃세도 텃세지만 팀 실력 면에서도 좀 초반에 어려움이 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그 예능에 최근 자주 나오잖아요. 보시면 되게 자신감이 있는 선수예요.
예.
그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JT 마블러스를 우승시키겠다.
네,
이렇게 입단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일본 언론 모두가 사실 김연경 선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JT 마블러스는 김연경 선수를 영입한 이후부터 25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뭐 거의 전승 우승에 가까운 기록인데요.
네.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이 최하위 팀이었던 JT 마블러스를 2009-2010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시키고요. 그리고 2010-2011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 이렇게 두 번 우승을 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네. 그랬군요.
예, 당시 뉴스에는 이 코트 위에 한류 열풍이다. 뭐 이런 네.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일본에서 정말 아이돌 가수만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단 두 시즌을 뛰고 아이돌 가수의 인기를 받은 김연경 선수가 네. 이후에 터키 리그로 가게 됐잖아요.
네,
여기선 어땠나요?
김연경 선수는 그 2011년에 그 터키 페네르바체라는 팀에 입단을 해서
네.
나중에는 정말 최고 연봉인 120만 유로를 받고 뛰다가요. 이후에 이제 중국 상하이를 거쳐서 다시 2018년 터키로 돌아가면서 그때 연봉이 더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터키 슈퍼컵 우승을 두 차례 시키고 또 컵대회 우승 한 차례, 그리고 2018년 국제배구연맹 클럽 월드챔피언십 동메달, 그리고 2019년 은메달 획득을 이끌면서 활약을 했고요. 올 시즌에는 그 액자시바시의 주장까지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 22일에 액자시바시와 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김연경 선수 한국으로 돌아와 주면서 한국 프로배구리그인 V리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V리그 또한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V리그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리그가 중단됐다가 결국 정규 리그를 마치지 못하고 네.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아, 이는 좀 2005년 V리그가 출범된 뒤 처음 있는 일인데요. 현재 V리그 남녀부 각 팀들은 다가오는 2020-21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쨌든 세계 1위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 더 자신감이 넘칠 것 같은데 예. 어떨까요?
김연경 선수가 돌아오면서 네. 지금 흥국생명은 역대 최강 전력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흥국생명 안에 있는 팀원 중에서 이재영, 이다영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가 있거든요.
예.
네, 김연경이 여기서 이 선수들과 꾸준히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이 내년 도쿄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대표팀에게도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구여제 김연경 선수의 V리그 복귀 및 한국의 프로배구 소식이었습니다. 전태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와, 요즘 한국 날씨 정말 덥습니다. 한여름이 너무나 일찍 왔어요. 이럴 때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음료는 뭐니 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커피인데요. 연한 블랙커피에 얼음을 시원하게 띄워 마시는 거죠. 사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말을 절대 못하는데요. 이 지독한 코로나19가 인간 세상을 침입해 오기 전에는 친구가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야, 나 한 모금만 주라. 이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Let me have a sip 이라고 합니다. 자, 음료에서는 Let me have a sip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 입만 줘 라고 할 때는 Let me have a bite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료는 Let me have a sip, 음료가 아닌 다른 음식은 Let me have a bit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커피가 아니라 과자, 밥, 맛있는 음식에 다 해당되는 말이니까요.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서 이런 말들도 자유롭게 하면서 더 정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11일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평북과 함경 북부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2도, 해산 15도, 청진 16도, 신의주 17도, 강계 18도, 사리원 함흥 19도, 평양 개성 해주 20도, 원산 2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0도, 해산 25도, 청진 26도, 평양 강계 28도, 신의주 사리원 해주 29도, 개성 31도, 함흥 원산 33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 상승한 $38.9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 상승한 $1721.9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8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서도 텃밭을 일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성껏 직접 키운 채소나 과일을 이웃이나 친지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요. 특히 이 채소나 과일을 심고 키우고 재배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신건강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식물을 키우는 일은 여러모로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텃밭 같은 거 많이들 곁에 두고 사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한국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보편화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초록초록 빨강빨강 이 신선한 텃밭의 채소나 과일들처럼 싱싱하고 상큼하게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마음과 몸의 건강 더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리려고 해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 가수들은 춤을 정말 잘 추고 강렬한 노래들을 잘하는 걸로 참 유명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애절한 발라드 곡들도 아주 잘 부른답니다. 발라드 잘 부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남성 아이돌 그룹 중 하나입니다. 2AM의 죽어도 못 보내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오늘 잘 보내드리고 내일 또 만나요.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괜찮아질 거라고